자, 미가서 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너 양떼의 막누야, 시온의 딸의 요새야, 첫 번째 통치권이 네게로 오리니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로 오리라. 이제 어찌하여 네가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너의 의논자가 죽었느냐? 이는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너를 붙들었음이라. 오 시온의 딸아,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며 수고하여 나으라.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할 것이며 네가 바빌론에까지 가리니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속하시리라.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실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며 네 굽을 놋같이 할 것임이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영웅들의 말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인간적으로 볼땐 별것도 아닌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눈에 생생하게, 우리 귀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미가서 4장 1절로 우리가 7절까지 이미 공부했지만은 참 유엔 본부의 그 벽에다가 자기들이 칼을 쳐서 보호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기들이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자기들이 이루겠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적그리스도가 이루겠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유엔과 함께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유엔이라는 본부를 설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스가랴서는 말씀을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인데 그거를 초림 때 적용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경우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죠.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죠. 엉뚱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8절부터 13절 가운데 보면은 11절에 거기 단원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것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단원을 표시해 놨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죠. 참이 본문 짧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부되고 회복되는 내용이 한 문단 속에 동시에 이게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나가게 되면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한꺼번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다가올 영광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2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랬죠? 은혜 복음이죠. 그 다음에 복수의 해를 선포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림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서 61장을 읽을 때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서 그 성경을 덮어버렸죠. 그때는 아직 재림 때가 아니니까 재림 때 복수의 날이거든요. 첫째는 시온에 대한 복수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인 그러한 모든 민족들에 대한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짧은 문장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온다. 우리 한번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이 솔로몬 왕은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그래 마지막 때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 왕은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해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죠. 이것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왕국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죽여서 왕국을 거부해서 그 통치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통치권이 로마로 갔지 않습니까? 로마로 갔죠. 자, 다시 이제 대환란 때큰 바벨론, 로마가 될큰 바벨론의 안에 있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 보면은 이제 어찌하여 네가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고통이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참 희한한 게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날도 갑자기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진노의 날이 오고요.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 되죠. 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롯이 말이죠. 소돔에 거하면서 그 의인 롯이 매일 심령이 상한다 그랬죠. 심령이 상한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 비교해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롯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거듭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이 다르죠. 그 상이라는 거는 뭐이 땅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통한다, 고통받는다, 부르짖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인처럼 고통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를 붙들어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진통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며 수고하여 나으라.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진통하는 여인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은 뭐 아이 낳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진통을 뭐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통하고 나서는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바로 대환란. 야곱의 고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나는 남은 자들이 나올 때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진통하다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휴거 직전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지만 맛을 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 받잖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진통하는 삶을 지금 사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러다 주님 오실 때 갑자기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들려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신통에 대한 말씀, 아, 우리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 진통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그 환난들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죠. 44장, 이사야서 44장 21절.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음이라.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주곧내 구속주여 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 쟁이들의 표식들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여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내가 그곳에 파괴된 곳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자, 쭉 가서 27절, 기품에게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구속하게 될 때에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을 여기 말하고 있고, 우리 66장 가봐, 이사야 66장. 66장 7절,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요한계시록에도 아이를 산의 아이를 낳는 게 나오죠. 아, 이 산의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문맥을 보게 될때 8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산의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시온은 진통하다마자 그 자녀들을 낳도다. 이 산의 아이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수 있지만은 그때 또 가서 어떻게 산의 아이를 낳는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이렇게 알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짐작하고 깨달을 수가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나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진통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 아닙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고통하면서 남은 자들을 나아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의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3절 봅니다. 백향목에 네 보금자리를 만드는 오 레바논의 거민아, 진통하는 여인이 겪는 아픔처럼 네게 고통이 닥칠 때 네가 얼마나 은혜를 입게 되겠느냐. 여기도 진통하는 여인이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씀 있죠. 그다음에 어디 보는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5절 봅니다. 5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에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자기 손으로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뭐 남자고 여자고 엄청난 고통을 민족적으로 여인이지만은 남자들도 정말 여인처럼 그렇게 진통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 그 우리가 인간이 범죄해 가지고 여자들이 이브에게 아이 낳을 때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이를 낳는데 그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거듭나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거듭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휴거 직전에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도 잠깐 동안 우리가 환난의 맛을 보죠.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그랬죠. 육체를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죠. 지체를 죽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을 죽이는 거 이게 온 세상은 지금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진통하듯이 우리가 겪는 거죠. 자, 예레미야 50장 43절 보면 바빌론 왕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양손에 힘이 빠졌으니 고뇌가 그를 붙들고 아픔이 진통하는 여인의 아픔 같도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그렇다. 나중에 큰 바벨론이 망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통에서 아이를 낳은 이스라엘처럼 또 진통 속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날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기쁨,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진통에서 벗어날 때, 그럴 때이 세상은 그들이 진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바벨론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큰 바벨론으로부터 또 풀려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족들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다 모인다고 스가랴 14장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탄과 로마 가톨릭의 통제하에서 2억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서 11절처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시온을 보자. 시온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죠. 지금도 시온산에 있긴 있지만은 이 시온산은 그게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결국 이 사람들이 시온산을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를 통해서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기도를 하루에 8시간, 7시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생각지 않은 기도를 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라. 주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랬죠. 선지서에 보면은. 자, 우리 스바냐서 3장 8절을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죠. 스바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니라.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슬러 범죄하였던 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 내가 네 교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내 가운데서 제하여 낼 것임이라. 그리하면 너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하여 다시는 오만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앞으로 심판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곡식과 독보리, 보리와 독보리 비유를 할 때 그 나중에 결국은 단으로 다 묶어가지고 독보리를 불로 태운다 그랬죠. 불로 태운다.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 대사님께 후서 1장 8절 볼까요? 성령께서는 사도바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불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바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었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 미리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또는 교회로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아셨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오실 때 나를 알아보실까?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분명히 그때 가면은 주님이 나를 훤히 아는 걸 보고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뭐 꿈을 꿨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비전을 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옛날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이 부인이 그 남편을 우리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에게 연락이 왔대요. 내가 부흥회에 갔는데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있는 교회에서 나오게 하라고 그러더래.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죠. 한 번은 전화가 왔길래 남편의 말 욕을 하길래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또 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 형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한국 갔는데 우리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봤는데 참 이렇게 오늘 마지막 때에 정말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 지도자, 과학자 이런 모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생각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말씀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은 진리가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무식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봉해져서 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모릅니다.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알 수 없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곡관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런 계획이 지금 남아있고 이제 이 계획을 이룰 날이 우리 앞에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70째 주 그 한 주가 지금 남아있죠. 대환란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니엘서에서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칠 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티끌처럼 쭉정이처럼 바람에 다 날려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돌을 친 돌들이 그냥 온 태산을 이 땅에 이뤘다. 에베소인 것처럼 우리가 산 돌이신 주님께 산 돌들로서 지불에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사람은 주님처럼 산 돌이 돼가지고 태산을 이룬다. 추구된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건 뭐 주님의 생각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했지만 요엘서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요새 일어날 일이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죠. 자, 13절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뒤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리고 네 굽을 녹같이 할 것이니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결국은 주님께서는 유엔과 그 적그리스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주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려오셔서 결국은 모든 적들을 짓밟아서 이사 63장에 있는 것처럼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붉은 수를 입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결국은 포도즙 수를 밟을 때 심판에 그 피가 튀어서 주님의 옷을 빨갛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서 63장과 이사야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네 뿔을 철갑게 한다. 주님께서 13절에 이는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여 네 굽을 롯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많은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그때야말로 주님께서는 유대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고 또 공부해도 예언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 보고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도 바울 보고도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먼지를 떨면서 기뻐하다, 기뻐하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일은 슬퍼하고, 또 정신을 차려야 할 것, 남에게 칭찬받을 때는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으로 연단하는 게 뭐죠?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응? 이렇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믿고 처서 복종시키면서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고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때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러한 삶이 하늘에 기록되고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진통을 겪듯이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시험도 겪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날에 마치 진통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유대인들도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진통을 겪어서 민족이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또 그러기에 저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는 킹제임스 성경학교 학생들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할 때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소망 속에 즐거워하다가 정말 주님 만날 때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기쁨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미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 지체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시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